청취자 여러분, 수도로 향하는 유일한 고속도로에 딱 하나 있는 주유소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대통령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도로 위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건 주유소를 가진 여러분 아닐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보통 권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청와대나 백악관 집무실부터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진짜로 움직이는 숨은 권력은 단순히 정치적 지위가 아니라 도로망 자체를 소유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맞습니다. 권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선거나 정치인, 눈에 보이는 정부기관을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다룬 2026년 7월 30일자 국가 지배계급과 사회 지배계급이라는 공동연구보고서는 그 렌즈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코리아베스트랑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같이 발행한 아주 방대한 보고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건 무슨 음모론적인 배후를 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가 인사 발령 기록,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 같은 아주 건조하고 객관적인 제도의 흔적들을 통해서 권력의 실제 뼈대를 해부하고 있거든요.
아, 객관적인 데이터로 권력의 실체를 증명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것부터 풀어보죠.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이 우리가 흔히 뭐 지배층이나 엘리트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집단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기둥으로 쪼개서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는 국가 지배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지배계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그들이 과연 무엇을 통제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통제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먼저 국가 지배계급은 대통령, 장관, 최고위 관료, 군 지휘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명문화된 규칙 안에서 움직이죠.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군대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동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기구라는 거대한 기계에 조종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사회지배계급은 이 국가기구 바깥의 존재입니다. 거대 기업의 소유주라든지 대형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 주요 언론사 사장, 그리고 명문대를 매개로 얽혀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들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법안에 직접 서명할 권한은 없잖아요.
네, 법안 서명권은 없죠. 하지만 막대한 자본과 시장 통제력, 그리고 정부와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했던 상상이랑 딱 연결되네요. 국가 지배계급은 약간 렌터카에 운전대를 준 사람들과 같아요. 차를 모는 동안에는 엄청난 마력을 뽐내고 방향도 정하지만 임기라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얄짤없이 차키를 반납해야 하잖아요.
네, 아주 절묘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사회지배계급은 그 렌터카들이 생생 달리는 도로망 자체를 깔고 주유소를 세워둔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보고서가 강조하는 10가지 차이점 중에 가장 핵심인 권력의 지속성 문제와 이 비유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권력의 지속성이요? 아, 그 유통기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국가 권력은 아무리 강력해도 철저하게 그 지위에 묶여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거나 임기가 끝나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죠. 하지만 사회 지배계급의 권력은 그렇게 쉽게 휘발되지 않습니다.
그야 재산이나 기업 지분 같은 건 임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재산, 가문의 명망, 엘리트 학교를 통한 인맥 같은 걸 타고 세대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재생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위기를 맞거나 실패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운전기사는 사고를 내면 해고되지만 도로 소유주는 뭐 다른 문제로 망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국가지배계급의 위기는 대개 정치적 정당성의 상실에서 와요. 정책 실패로 대중의 분노를 사거나 선거에서 참패하면 시스템이 무너지죠. 반면 사회지배 집단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지배 계급은 언제 위기를 맞나요?
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거나 독과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법적 규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소비자나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서 기업 평판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때입니다. 무너지는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있는 셈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생기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 둘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 세계를 보면 그 운전기사들과 도로망 소유주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뒷방에서 만나서 아주 은밀하게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자주 포착되긴 하죠.
정치인들은 선거 치르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기업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결국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하나의 거대한 다니엘 카르테. 그냥 그나물의 그 밥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겉보기에는 하나로 뭉쳐진 카르텔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둘을 단순한 공범 관계로 묶어버리면 권력의 역학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왜 그런 거죠? 결국 다 한 통속 아닌가요?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입니다. 국가는 자본가들의 단기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국가가 자본가들의 단기적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당장의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휘청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정치인들이 기업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낮추고 노동 규제를 다 없앴다고 가정해보죠. 당장 기업 이윤은 오르겠지만 곧바로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경제공황이 올 겁니다. 국가는 체제 자체를 안정시켜야 할 임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세금을 걷고 반독점 규제를 가하는 거군요.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 분립이나 언론 감시, 선거 같은 제도적 장치들 때문에 이 두 집단이 완벽하게 한 몸이 되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조세 정책이나 규제 법안을 두고 국가 엘리트와 사회 엘리트가 격렬하게 갈등하는 현상이 훨씬 자주 발생하죠.
그러니까 서로 필요하긴 하지만 목적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네요. 한쪽은 당장의 이윤이, 다른 한쪽은 체제 유지와 유권자의 표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 둘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권력을 교환하는 그 이면의 기술적인 장치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바로 회전분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단순히 퇴직한 공무원이 기업에 가서 월급을 더 받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금 규제를 설계하던 고위 금융관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법안의 허점이 어딘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어떤 조항을 건드리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 관료가 퇴직 후에 대형 회계법인이나 로펌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와, 설계도를 직접 그린 사람이 상대편 진영의 방패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네, 이때 넘어가는 건 단순한 인맥뿐만이 아니에요. 국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도의 정책적 지식이 사회지배 계급의 자원으로 전환되는 거죠. 반대로 기업층 논리를 완벽하게 체화한 로펌 변호사가 다시 정부부처 장관이나 규제위원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특정 기업이나 산업군이 자기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을 아예 자기 입맛대로 통제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걸 규제포획이라고 부릅니다. 보고서는 정상적인 민관협력과 이 규제포획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감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게 참 절묘하네요. 결국 국가기구가 얼마나 단단하고 독립적이냐에 따라 균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글로벌 무대로 좀 넓혀볼까요? 각국마다 이 렌터카 회사와 도로망 소유주가 계약을 맺는 방식이 다를 텐데 미국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자본주의 최전선이니까요.
미국의 권력 지도를 보면 국가 권력은 연방제와 강력한 삼권 분립 때문에 아주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권력 집중을 막는 헌법 덕분이죠. 반면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이나 실리콘밸리 빅테크 같은 사회지배 집단은 매우 다연화되어지면서도 자금력이 막강합니다.
그럼 기업들 힘이 엄청나게 세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합법적 로비, 또 선거 캠페인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정치자금, 그리고 거대 싱크탱크들이 이 두 권력을 잇는 핵심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정책이 사실상 민간에서 만들어져서 국가로 이식되는 경우가 많죠.
아, 로비가 합법이니까 아예 대놓고 교환이 일어나는군요. 그럼 반대로 국가가 굉장히 강력했던 곳,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미국처럼 대놓고 로비스트가 의원실 돌아다니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한국의 사례는 발전 국가의 유산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어느 기업에 대출을 해줄지, 어느 산업을 키울지를 직접 결정하며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죠.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 관계가 재편됐어요.
보고서 보니까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집단이 무려 102개나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덩치를 넘어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료 네트워크, 특히 기재부나 법조 출신 고위공직자들과 이 거대 재벌 그룹들이 매우 복잡한 상호 의존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업은 관료의 규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 국가는 거대 자본을 통제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 같은 제도가 있는 거군요.
네,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기업 간의 연관성을 철저히 따지는 강력한 제도가 있죠. 어떻게든 회전문 인사를 통제하려는 국가 차원의 방어선인 셈입니다.
미국은 로비, 한국은 강력한 규제와 방어선, 그럼 유럽은요? 특히 프랑스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엘리트 양성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국가가 어떻게 지배계급의 뼈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INSP, 과거 ENA라고 불리던 국가주도의 최고위 엘리트 양성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고위관료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민간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 부처에서 경력을 쌓고 대거 민간 대기업 경영진이나 금융계 고위직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프랑스어로는 팡투플라주, 직역하면 따뜻한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고 표현해요. 공직의 험난함에서 편안한 민간으로 간다는 비유죠.
와, 국가가 엘리트를 직접 생산해서 민간에 뿌리는 거네요. 따뜻한 실내화라니 참 재밌는 비유네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정치인, 직업관료, 거대 기업이 이른바 철의 삼각을 형성하고 있죠. 고위 관료가 퇴직 후에 유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으로 내려가는 아마쿠다리, 즉 낙하산 인사가 국가와 사회의 권력을 빈틈없이 엮어왔습니다.
결국 국가가 주도해서 도로망 주요 포스트마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는 방식이네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극단적인 체제로 가보죠. 아예 국가가 도로망 전체를 몰수해서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곳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국가들에서는 권력의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일당 체제, 즉 공산당이 정부, 군대, 국유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모두 포괄하는 당국가 통합형 구조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엄청난 민간기업들도 공산당의 통제를 철저히 받잖아요?
맞습니다. 거대한 민간 자본조차도 공산당의 정치적 승인과 목표에 철저히 순응해야 생존할 수 있죠. 국가 지배계급과 사회 지배계급의 경계선이 사실상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민간 트럭도 언제든 당이 멈추라고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거군요.
러시아는 어떤가요? 거기도 예전엔 신흥재벌들 힘이 엄청 강했던 걸로 아는데요. 러시아의 90년대는 국가 권력이 무너지면서 올리가르히라는 신흥재벌들이 국가를 압도했었죠. 도로망 소유주들이 렌터카 회사를 집어삼켰던 셈인데 2000년대 이후 강력한 대통령과 안보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우위 체제가 부활했습니다.
아, 다시 국가가 권력을 틀어주었군요.
네, 지금 러시아 경제 엘리트들은 자율적인 사회 권력이라기보다 국가 최고 위층의 정치적 후원에 철저히 의존하는 후견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충성하면 부를 누리지만 눈밖에 나면 기업은 해체되고 권력은 몰수되죠.
하기도 하고 완전히 종속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학자들은 이 복잡한 권력 작동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미궁을 풀어려고 했죠. 마르크스는 경제계급이 우선한다고 봤고 막스 베버는 다차원적인 권력과 관료제의 독자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장 현실적으로 파헤친 학자는 미국의 시 라이트 밀스와 프랑스의 피에르 부르디에입니다.
오, 그 두 사람의 이론은 어떻게 다른가요?
밀스는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분석하며 권력 엘리트론을 제창했습니다.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거대 기업 경영진, 군 수뇌부,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로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권력 블록을 형성한다고 봤죠.
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다는 거네요.
네,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클럽에서 교류하며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반면 부르디에는 이 권력이 어떻게 세습되는지에 집중했어요. 자본을 단순한 돈, 즉 경제자본으로만 보지 않고 예술 안목이나 세련된 매너, 명문대 졸업장 같은 걸 문화자본, 상징자본이라고 불렀죠.
아, 그 부분이 보고서에서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지배 계급이 자기 자녀한테 주식만 달랑 물려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서 미래의 권력을 잡을 아이들과 미리 인맥을 쌓게 하고 그들만의 은밀한 언어와 룰을 가르치는 것. 그게 결국 도로망 자체를 물려주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부르디에가 말하려던 건 그런 문화자본을 통해 사회 불평등이 아주 자연스러운 능력주의 결과물처럼 포장된다는 거예요. 출발선과 트랙 자체가 사회 지배계급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와, 듣다 보니 약간 소름이 돋네요. 청취자님, 이론들이 쏟아져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학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 통장에 돈이 제일 많은가 같은 가십성 랭킹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진짜 권력은 누가 이 시스템을 통제하고 다음 세대의 룰을 세팅하느냐를 꿰뚫어 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12장에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진짜 권력을 판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유명세와 권력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텔레비전에 매일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나 고소득자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배계급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들은 대중적 영향력은 있을지 몰라도 시스템을 움직일 권력은 없으니까요. 권력을 판별하려면 조직 통제권과 결정권을 봐야 합니다. 누가 법안과 정책의 초안을 만드는가, 누가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가,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최종 거부권, 즉 비토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친분 같은 썰이 아니라 공개된 이사회 의사록, 로비 자금 지출 내역, 재단 후원금 흐름 같은 건조하지만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추적하라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방금 유명세는 권력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요즘 수천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메가 인플루언서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여론까지 바뀌잖아요. 이 정도면 사회 지배계급 반열에 올랐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주 현대적이고 훌륭한 포인트네요. 보고서의 판단 규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 개개인은 사회 지배계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은 플랫폼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작동하거든요. 아, 자기가 달리는 고속도로를 스스로 깔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알고리즘 한번 바뀌면 하루아침에 영향력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인플루언서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슈퍼카일 뿐이죠. 진짜 권력은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보일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규칙을 통제하는 테크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핵심 개발진에게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사회적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방대한 보고서가 던지는 화두는 정말 묵직합니다.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는 단순히 정부 대 재벌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합법적 지휘권과 사회의 거대한 자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이면을 파악하는 것. 이게 정보 과잉 시대에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배계급을 음모론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그렇다고 그들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그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한 데이터로 추적하고 시민의 통제 아래 두려는 노력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테니까요.
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이 일상에서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플랫폼의 알고리즘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국가가 통과시킨 법률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플랫폼의 약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되지는 않을까요? 권력의 거부권이 이동하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도 서늘한 화두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알매 즐거움을 꽉 채워드리는 저희의 미션은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면을 보여줄 훌륭한 자료의 핵심만 쏙쏙 짚어내어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